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이고 세례요한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선지자였죠.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선지자. 자, 먼저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절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 둘 다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지파였어요. 레위지파고 후손 엘리사 레위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집안, 명문 집안이죠. 그죠? 믿음의 명문 집안입니다. 네. 그다음에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여러 어려움을 겪었듯이, 그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자기 욕심대로 편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최고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훌륭하지요. 그죠?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슬픔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이 말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리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생리가 끊어졌다. 여성이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을 못하게 되죠. 그죠? 예.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건 그 당시에는 참 엄청난 수치고 고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죠? 불과, 여러분 뭐 젊을 때만 하더라도 그랬죠.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훨씬 더 이전이니까 아들이 있어야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뭐 주먹이 법인 시대에, 당시에는 뭐 경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주먹이 법인 시대에 아들이 있어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럼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수치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미래의 자기 재산과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이제 걱정이었고 그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비웃음의 대상이 되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수치와 고통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8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절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 한 12,000명쯤 된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숫자가 한 12,000명 정도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지파별로, 그 안에서도 집안별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에 한 번,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을까 말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그 제사장 직무를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12,000명이니까, 그죠? 12,000명이니까 평생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평생에 한 번 있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제사장은 뭘 하느냐 하면,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 가게 되면 세 가지 기물이 있죠. 첫 번째 왼쪽에 보면 등잔대가 있어요. 등대. 불 밝히는 거. 우리 옛날에 호롱불. 일곱 개의 가지로 된 등장불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 12개의 떡을 올려놓죠. 그 다음에 앞에는 뭐냐면 분향대, 향을 피우는 것, 향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 등대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등대에 가서, 등잔에 가서,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 피우면 바닥에 찌꺼기가 생겼습니다. 찌꺼기, 무슨 찌꺼기입니까? 예, 기름을 태우고 나면 찌꺼기도 있지만은 심지가 타서 나면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등잔에 심지가 타고 나면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 찌꺼기를 다 긁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기름을 부었어요. 매일 새로운 올리브 기름을 붓고, 매일 등잔에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떡상의 떡은 안식일마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죠. 그래서 등잔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신다. 하나님 빛이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등잔은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한다, 친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분향대, 향은 매일 향을 갈아줘야 됩니다. 매일 제사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향을 피웁니다. 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분향대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차례가 되면 매일 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가는데 평생에 한 번 들어갈 거예요. 그죠? 한 번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잔대에 찌꺼기를 끄집어내고 기름을 다시 부어주고, 그 다음에 분향대에 가서 향을 다시 다 채워주고,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분향대에 향을 갈아주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자, 11절, 12절, 13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예, 갑자기 천사가 팍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이런 말 합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겠죠. 그죠? 아마 지금은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그죠? 나이가 많아서 오랫동안 평생 기도한 제목 내가 다 들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일곱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사가랴의 아들, 즉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일곱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너의 아들은 너희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거다. 왜요?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곧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된다. 두 번째, 그러나 15절에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자가 된다. 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예, 이 탐욕과 욕망과 담을 쌓는 사람이 된다. 나실린, 평생 나실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것이다. 네 번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매우 신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선지자나 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이 세례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기이한 일이죠.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죠. 그때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게 되지만은 뱃속에 있는 아가가 성령 충만해서 막 뛰어놀았다. 그죠? 주님의 어머니, 주의 모친이 오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뱃속에 있는 아가가 뛰어놀았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요? 나중에 회개를 촉구하죠. 그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보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17절 여섯 번째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것이다. 예, 엘리야. 나중에 엘리야가 오리라 그렇게 예언했죠. 그 예언, 예, 엘리야. 그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이,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다음에 17절 끝에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리라.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심을 대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일곱 가지 특징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내 나이가 많으니이다.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곱 가지 특징을 가진 애를 우리가 어떻게 낳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네 말을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예, 네가 내 말을 못 믿으니까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거다. 일정한 시간 동안 말을 못하게 될 거다. 예. 자, 21절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밖에서 다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소에 들어간 사가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뭔가 일이 있었구나. 말을 못하니까 이제 설명을 못하겠죠. 설명을 못하는데 아, 사가랴가 성소에서 섬기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3절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있었다. 엘리사벳이 잉태했는데 왜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을까요? 예, 그동안 임신한 것 같다 이렇게 느꼈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여성들은 기억할 거예요. 워낙 그 아기 낳기를 아들 낳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변화가 있으면 아이고 내가 임신했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스스로 속았던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될 때까지 확실하게 임신이 되고 임신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아마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생토록 실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실망하며 임신인 줄 알았는데 임신 못하고 계속해서 진짜 임신 같은데 또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 속았던 적이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예, 확실해질 때까지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 그만큼 아들을 못 낳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수치가 엄청났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큰 수치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 보통 사람은, 우리 시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우리 시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수치심, 예, 고통을 겪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꼭 뭐 아들 낳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럴 때가 있었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혹은 너무 고통스러운,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있었죠. 아니에요. 있었죠. 그죠? 다 있었죠. 예.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었나요? 쉽지 않죠. 그죠?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가 건강할 때 형편 좋을 때는 하나님 섬기기가 괜찮은데 내 마음에 큰 수치심이 있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때는 자포자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냥 죽고 싶고, 그죠? 죽고 싶고 세상을 떠나고 싶고, 예, 그렇게 느끼기 마련이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 시련이 찾아오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예. 하나님 믿으면 뭐 하나? 하나님 믿으면 뭐 하나? 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되게 쉽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예.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 이게 참 훌륭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불신하기가 쉽고 말씀을 무시하기가 쉬운데 이 두 사람은 그런 끔찍한 시련,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씀대로 살았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게 참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이 훌륭한 점입니다. 훌륭한 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고난이 있으신 분들, 힘들더라도, 숨막히더라도, 예, 억울하더라도, 슬프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너무나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 그런 시련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맡기신 일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예. 우리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좋으니까 다 하고 싶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이 오면 맡은 일 하기 싫죠. 그죠? 예. 열심히 봉사하다가 큰 시련이 오면 찬양대도 져버리고, 교사도 져버리고, 사랑방지기도 져버리고, 뭐, 그죠? 그런 사람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뭐 하나? 내게 도움이 안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싶어서 하나님 불신하게 되죠. 그런데 스가랴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 평생 수치와 고통에 시달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하나님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했습니다. 충성. 예. 우리 이런 스가랴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마음이 슬프도 순종해야 되고, 마음이 슬퍼도 충성해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도, 마음이 억울해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죠? 응답하시고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고 일곱 가지 특징을 가진 정말 놀라운 자녀를 잉태하게 되죠. 가문의 영광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온 인류가 축하할 일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엘리사벳과 스가랴를 본받아서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이 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혼란스러운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저버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말씀대로 살고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강대상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강대상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게 LED를 달게 됩니다. 이 빔 프로젝터보다 훨씬 밝은 TV 같은 거요. TV처럼 그렇게 깨끗한 화면으로 이제 다음 주에 설치하게 됩니다. 오늘 일찍 와서 공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저렇게 마치면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고, 예,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스가랴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들이 사명의 자리를 지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도 사가랴처럼 저희들도 엘리사벳처럼 어떤 상황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가랴처럼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사명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벳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순결한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응답받는 복된 승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역의 모든 승려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최고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꺾이지 않고 뽑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 강대상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카페 동산 슈퍼 자리에 카페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공사하는데 아무런 해암이나 상함이건 없고 다치는 사람 없이 온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공사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온 성도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온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를 노래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것은 사우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출신의 고소리 선교사 부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에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은 다 사우디를 떠나라고 나라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죠. 공식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죠.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현지 업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고 비자가 나오도록 그런데 또 취업을 하게 되면 선거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비자가 없으면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고 취업된 가운데서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우리 교회 파송한 고소리 선교사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소리 선교사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소리 선교사 부부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취업되어도 비자가 잘 나오도록 하나님 비자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뿐 아니라 취업이 되어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고소리 부부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쓸 것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복음을 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에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심령에 평강을 다해 주시고 아가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 낙심이 되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스가랴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모습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에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에 충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본당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안전되게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